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셋째 주 주의 말씀, 주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4구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는 뜻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월을 보내고 또 2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에 우리가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극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14절에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따라서 말씀의 제목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백성이라고 언급된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실제 성경을 검색해 보면 특별한 백성이라는 단어로 두 지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구약성경에서 특별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성경에 이르러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일컬어서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 민족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그런 그룹이 없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선택하신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합니다. 지금도 특별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그들이 약속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멸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죄인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정반대입니다. 이 두 가지 대상, 이스라엘과 교회의 공통점을 볼 때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가 있어야만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해라는 어떤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한 젊은 사역자 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당시에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몰렸지만 모여 있을 때 소아시아 여러 많은 나라에서 모인 그 외국인들이 함께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닌 그 모인 각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오지만 이 기적 역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언어에 능통하지 않았던, 언어의 그런 학습이 전혀 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제자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이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면 그 폭발물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과 땅과 모든 것들을 같이 폭파시키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을 때 그 위력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에 임했던 성령의 그 위력이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폭발한 것은 마치 외국에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에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고향 크레테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중해 쪽을 구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관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중해의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의 맨 가운데 둥 떠 있는 멋진 섬이 한 곳이 있습니다. 크레테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던 그런 섬입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그곳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로부터 나오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먼 이방인들, 복음에 멀어져 있던 그 크레테라는 섬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젊은 지도가 그 크레테 섬에 비전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크레테라는 곳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기를 보면 밴쿠버 아일랜드를 저희가 아시는데 밴쿠버 아일랜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더라고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우리 밴쿠버 BC주에 위치해 있는데 이 크레테라는 섬은 밴쿠버 아일랜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지형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방문도 했었고 익히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이 크레테 사람들이 어떠한 인성을 지닌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대충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레테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탐식가라는 내용을 나와서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 크레테라는 섬에 음식이 좀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태하고 음식을 더 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테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짐승이다. 또 게으른 탐식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쪽 크레테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만 요 세 가지만 보고 짐작을 하는 것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크레테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맞습니다. 성경도 증언하듯이. 또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학식과 교양으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안에는 아주 무서운 야만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굴 죽이라는 것을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지만 최초의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 그 불순종을 했지만 그의 두 번째 2세대의 범죄는 바로 살인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야만적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헐뜯기 좋아하고 미워하기 좋아합니다. 성경은 장차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때의 모습의 실상을 우리 성경은 벌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크레테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코 심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탐욕스럽습니다. 사람은 음식이든 또 물건이든 집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고 또 얻고 싶어합니다. 때로는 그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의 유혹이 되고 또 충동질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탄의 일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불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을 계속 자극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크레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마 이 복음의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때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말고 그 방법을 쉽게 사용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없이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그때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무 살 때 거듭났는데 주일학교를 통해서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생활을 할 때까지 교회생활을 굉장히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지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뭐 집회도 다녀보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집회도 가보면서 이렇게 봤지만 제 본래의 육신, 변화되지 않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에야 우리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귀찮은 듯이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은 아니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크레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죄도 불사하는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한때는 너도 그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3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디도를 같이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한때는 우리가 다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서로 속이고 헐뜯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크레테라는 한 섬에 있는 영혼들을 디도에게 맡기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와 같지 않았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디도에게 어떤 은혜를 은혜의 사명을 주는 그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도나 저나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때는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모르고 거짓말을 일삼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는 아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가 디도를 통해 크레테 섬에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디도서의 거의 모든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마치 크레테 섬에서 일당백으로 전쟁을 하는 한 군사에게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령관이 그에게 마지막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어떤 사령관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넌 죽은 거나 다름없어. 지금 너의 수를 봐봐. 적군의 수가 우리보다 다섯 배는 많대. 너가 전쟁에서 죽지 않는다면 아마 포로가 될지도 몰라. 이 전쟁은 아마 안타깝지만 우리가 패배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군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전달해주는 사령관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에 12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동일한 그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세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그런 영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이나 신실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마음의 생각과 그런 변화가 동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크든 좀 믿음이 작든 일단 구원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즐기던 세상의 쾌락과 정욕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욕구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마치 그 경사가 심한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쏜살같이 막 밑을 내려가듯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나서는 아, 이제는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인생 짧은 거야.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아.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근데 이 얘기를 잘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 그 말들이 다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수는 세상이 좋아져서 10년, 20년을 더 산다고 하지만 채 100년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제가 아까처럼 그 사람들처럼 얘기를 할까요? 자, 여기는 한 70년, 80년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더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 뭐 있어? 맘대로 먹고 가고 싶은데 맘대로 가. 있는 돈 다 쓰는 거야. 뭘 아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인생은 그렇지가 않은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의 날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말과 생각이 많이 이상할 거예요. 심지어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 뭐 있어? 전 내가 가진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사는 방법은 12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예.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것이 바로 영원의 날수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돈이 많거나 가장의 위치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구슬치기도 하고, 지금 캐나다에는 그런 게 없지만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심지어 길가에 떨어진 돌멩이나 흙을 가지고 놀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저는 구슬치기 못했는데 딱지치기 굉장히 잘했어요. 딱지를 온 동네 딱지를 거의 다 모으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깨에 병이 날 정도로 딱지를 쳤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아침밥을 먹고 나가서 점심에 와서 잠시 뭐 간식 먹고 해가 질 때까지 딱지를 치는데 팔이 부어가지고 다음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계신 할머니에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할머니가 혼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 딱지를 다 내다 버린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푸세식 화장실이 있죠. 지금 저는 저희 화장실은 옛날 집이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침에 볼일을 보러 갔더니 제 딱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몇백 장이 되는 딱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딱지 중에는 굉장히 그 센 딱지가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제가 얻어온 딱지인데 그거를 따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서 벼르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게 없어진 걸 보고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 제 딱지와 제 그 나름대로 그 재산 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아이를 꾸중하시고 그걸 버려야만, 예, 버려야만 옳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는 아마 뭐 그 딱지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뭐 딱지치기 하는 사람에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첫 번째 디도에게 주신 우리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의 권면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모두 공통된 것이 있는데 거듭났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홀연히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땐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인생 뭐 있어? 하늘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한 번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는 정말 과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11절의 말씀대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맛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저를 부르실 때 이러한 후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 세상에서 조금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참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아,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건입니다. 지금 역대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사칭하면서 정말 살 수 없는 돈을 갈취하고 그들이 사기를 치고 그들이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두 가지 현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영향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을 바로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사건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을 복된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한 가지 소망을 말해보라면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라면 모든 사람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생활은 종결됩니다. 그때 우리가 안고 있던 질병의 문제와 또 세상의 근심의 문제, 또 악한 일들로의 그런 위험들과 또 거짓과 어둠의 모든 일들의 위험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마치 무너져서 가족들이 다치고 죽을 걸 미리 예상하기나 하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많은 돈을 매월 지불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수백불, 때로는 수천불의 돈을 보험회사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이런 보험들은 정작 생명을 잃은 당사자를 위해서는 단돈 1센트도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 모든 은혜의 혜택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험은 내가 죽었을 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직접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보험과 정반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은혜의 혜택은 우리가 받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나 들림을 받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반대인 것이죠. 크레테 섬의 사역자 디도에게 주는 세 번째 격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전제가 되었던 그 그런 말씀이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은혜를 한번 보여줄 텐데 요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응하려면 나는 은혜를 거두겠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먹으셨을 때는 영원한 그 은혜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또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속에 전제가 되었던 구원을 베푸실 때 보여주셨던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3장 4절 5절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4절 5절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한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5천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배고픈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이 들었던 마음은 그들이 배고파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온 인류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친절을 베푸시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설명할 필요 없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 근데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쁜 사람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는 걸 구속이라고 하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로잡아가는 것이에요. 구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셨는가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구속은 우리가 마치 무엇을 지킴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속은 죄에 대해 구제불능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모두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분조차도 새롭게 바꾸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이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아주 이상한 방법이지만 죄인들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신분과 영혼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실하게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선한 행위에 그런 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선한 행위와 거리가 먼 것은 그들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구원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정결한 죄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인생 뭐 있어? 또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도 풍부한데 내가 예수님까지 믿었어. 인생 뭐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것과 내가 버는 것과 내가 소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크레테 섬이 복음에 무너지기 전까지 한 사람이 희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디도라는 사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어서 모든 연령대에 많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의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이 세 가지의 권면을 주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그리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무리 커 보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위에 이것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것은 선한 그 우리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야만적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좀 다른 말로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열심을 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람을 좀 얻고 성취감을 얻고 명예를 떨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걸로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 안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심을 내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어 살기를 원합니다. 약한 세상에서 모든 위험한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특별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자로 말씀을 감사합니다.